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오늘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심의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인 백신 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합니다. 위원회가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면 FDA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즉각 백신 640만 회 접종분을 미국 전역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입니다. FDA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도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 전문 변호사 캐서린 타이를 무역 대표부 USTR 대표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 세입위원회의 수석 무역 고문인 타이 변호사는 앞서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에 초점을 맞춘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중국과의 분쟁 사건 등을 담당했습니다. 주디 추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 10명은 지난달 바이든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타이의 경험과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그녀의 미중관계 전문성과 유창한 중국어 실력에 주목했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타이는 무역대표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이 됩니다. 타이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세에 집중하는 무역전쟁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가는 대통령 선거 불복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우리는 텍사스주 소송에 개입할 것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승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엘라바마, 아칸소, 캔사스 등 17개 주도 동참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8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승인한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공화당 측 소속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모여서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관련 제재에 대해 보복 조치를 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7일 홍콩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 결정에 근거해 홍콩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이 박탈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화춘행 대변인은 제재 대상 미국 인사를 밝히지 않으며 누군지는 자신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이번 주말까지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13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시한은 최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벨기에를 방문해 유럽연합 EU 행정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3시간에 걸쳐 만찬을 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양측의 이견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공정경쟁 여건 조성, 어업, 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드 브렉시트 상황은 양측의 수십만 개의 일자리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미한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의 특정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에 대해선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북특별대표를 맡아 지난 2년여간 북한과의 협상을 이끈 비건 부장관이 다음 달 미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연에서 지난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합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싱가포르 정상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 합의는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2년간 후퇴와 실망, 놓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별대표를 맡은 첫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한 한반도를 위한 비전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피력했습니다.
Regrettably, much opportunity has been squandered by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over the past two years, who too often devoted.
비건 부장관은 안타깝게도 북한의 협상 상대는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면서 북한은 대화의 기회를 움켜쥐는 대신 협상 장애물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때 문제점은 북한 측 협상 상대가 비핵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교훈으로 꼽으면서 북한도 이를 배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북 정상이 주도하는 하향식 협상이 진행됐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선 안 된다며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ar is over. The time for conflict has ended. And the time for peace has arrived. If we are to succeed.
비건 부장관은 이미 전쟁은 끝났고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데 성공하려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특히 내년 1월 개최가 예고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거론하며 북한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인 관여와 힘든 거래를 수반하지만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진지한 외교를 결국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두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강연을 통해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은 대화에 열려있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비건의 입장에서는 전혀 뭐 본인의 그런 개인 의견이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바이든의 새 행정부 그 팀들과도 좀 소통을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연속성상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최소한 미국은 열어놓는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한동맹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양국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상황은 분명히 바뀌었으며 동맹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 동맹을 확장해 새 활력을 불어넣으면 양국 모두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시대, 즉 평화롭고 보호받으며 인도태평양을 구성하는 이들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한 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다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연에 앞서 이날 오전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남북관계와 한국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며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기회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을 평가하며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양국 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양국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한 뒤 12일 오전 한국을 출국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상원의원 시절 12년간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국의 대중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Joe Biden is going to see Chin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stage and he's going to try to manage or influence China's behavior.
자누지 대표는 9일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가 주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세계 무대의 맥락에서 바라볼 것인 만큼 한국 등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한국이 바이든 당선인에 의해 몇 가지 힘든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접근법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 무대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대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What has changed is not so much Joe Biden's approach to China, but China itself. It is China that is a more aggressive.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0년간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 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런 대중 접근법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은 중국이며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 등의 강한 반발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중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the idea that South Korea should not be forced to choose. Once you put up that idea, it is very difficult for
Washington.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이 같은 접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전략적 동맹관계인 만큼 혼인을 한 상태지만 한중관계는 혼의 연인에 더 가깝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당국자 출신 미국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이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란 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흥규 한국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역할을 미국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측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China is a kind of supply chain for our economic survival. It's not only mistress. So
한국에 있어 중국은 경제적 생존에 필요한 공급망이며 미국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윤 전 특별대표의 비유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을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나쁜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해 보복을 했을 때도 한국은 실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다자적 해법을 제시하며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China has to be part of it and China has made it very clear they want als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don't want to see a nuclear arms race.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이 군비 경쟁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명확하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 등 이 사안에 중국과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중국이 문제 해결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된 상태란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중국이 원유나 석유 등을 끊을 경우 어떤 일이 펼쳐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6자회담을 되살리거나 의미 있는 전략적 방식으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전직 관리들은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내 동맹국은 물론 유관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를 유지하되 이를 향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으론 협상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9일 시카고의 핵과학자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도약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 진전에 작은 단계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런 작은 단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looking at relationship with the DPRK in which there are going to be great leaps forward. Much more likely little steps. And
따라서 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 목표를 향한 점진적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종의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략적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묶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rt of all or nothing sanctions approach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robably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는 제재 패키지가 세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몰 딜을 위한 스몰 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대표를 지낸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hat he said in foreign policy he would do, and I hope he'd do it, which is to jumpstart an effort with our allies, the ROK and Japan, to get back into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고 중국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와도 협력해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재관여 의향을 집단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대화는 역내 유관 국가들과의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기 전 가장 먼저 중국 등 역내 유관 국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을 유인하면서도 동시에 압박하는 이른바 단군과 채찍 양면 전략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다며 두 가지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Both carrots and sticks are necessary.
제재와 같은 압박은 북한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 내 홍수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특정 분야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정책에서 채찍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대북 정책 검토를 통한 관계 정상화 의미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work needs to be done is on what the United States means by normalization.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규정하는 것이 대북정책 검토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한국과의 동맹관계, 한반도 내 군사작전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전직 협상가들 모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큰 인센티브가 없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난해 지목한 북한 선박 다수가 최근까지도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이런 활동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오택성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석탄 수송에 관여한 해운 업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등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련한 미국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석탄 운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특히 석탄 운반과 관련한 내용이 최근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저희 VOA도 북한 석탄 관련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3월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운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이 주의보를 통해서 지난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48척 가운데 북한 선박은 33척입니다. 이들 선박의 활동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이 있으니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이들 33척의 최근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13척, 그러니까 약 40%의 선박이 중국과 북한 사이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산 선박을 수출하는 데 사용된 배라고 믿고 있는 이 북한 선박 가운데 40%가 실제 운항한 것이 확인됐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갔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죠.
가장 많은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K모닝호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북한 남포항과 중국 닝보, 저우산항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중국 다렌향을 오간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금대호의 경우에는요, 지난 8월 26일 중국 잉커왕에서 출발해 9월 2일 남포항으로 들어왔고요. 또 청봉호는 8월 3일 나진항을 출발해 8월 28일 중국 닝보 저우산항에 도착했고 이후 9월 19일 다시 남포항 앞바다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요. 지송 15호는 신호가 북한 방향에서 출발한 것으로 표시된 뒤 중국 웨이아이 앞바다에서 5월 14일 다시 신호가 포착됐고요. 이후 3일 뒤인 17일에는 닝보 저호산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명이 북한에서는 남포, 그리고 중국은 닝보 저우산항과 다레낭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북한 선박들의 항로가 가장 집중된 곳이 이곳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척의 북한 선박 항로를 살펴보면 북한 선박들이 닝보 저우산항 그리고 다레낭으로 많이 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레낭과 북한 사이를 오간 선박의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절반 이상인 7척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박들의 항로를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했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네, 마린 트래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선박들의 자동 식별 장치, 즉 AIS 신호입니다. AIS 신호는 선박의 위치와 종류, 침로 등의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건데요. 선박의 위치를 통한 항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망망대해에서 선박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 선박에서 나오는 AIS 신호가 포착됐고 그것을 통해서 운항 경로를 살펴본 결과 북중 간 운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북한 선박들의 항로가 확인됐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네,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IS 신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고스란히 공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감추기 위해 AIS 신호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중요한 제재 회피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먼 공해상으로 나가서 불법 환적 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했을 때는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박들의 항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다수의 선박이 확인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북한 선박들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고위 관료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북한은 석탄 불법 수출을 특별히 위장하거나 또 숨기지 않고 그리고 중국도 북한이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더 이상 석탄 거래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직접 운송은 2017년 제재 채택 이후 처음 목격하는 큰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지적하면서 결국 중국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제재 위반 무역의 규모가 크다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고 여기에는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석탄과 다른 물품들이 북한에서 운반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제재 이행이 매우 느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웡 부대표의 발언 뒤에 곧바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제재 역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재무부의 중국 해운업체 제재 대상 지정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중국 기업 제재에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 북한 선박들의 불법 석탄 운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이번 주를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인권 유린에 맞서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인 11일이 포함된 이번 주를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250여 년 전 미국의 독립운동 영웅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대담하게 열거했다면서 미국은 당시 압제적인 군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법에 새겨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런 혁명적인 개념이 전 세계에도 울림을 줬다면서 이번 주 미국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반영된 인권에 대한 혁명적인 관념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48년 유엔 총회가 미국의 권리장전을 본받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인류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함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 초 서명 45주년을 맞은 헬싱키 협정에선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에 대항해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비극적인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강제 노역, 인종차별과 민족이나 종교에 기반한 박해 등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부당함에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다른 주권 국가들도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 더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이런 노력을 변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의 특정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사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새로운 세계인권제재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제재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이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 추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인권 가해자들의 제재를 가하는 지속된 노력을 보완한다며 유럽연합이 조속히 첫 번째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가해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추가 동맹국과 파트너 모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럽연합의 세계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제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비핵화 관련 제재와 더불어 인권제재도 구체화되는 상황인데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세계인권제재 체제 채택이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제재가 비핵화와 인권, 이렇게 쌍두마차로 형성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 세계 인권 제재 체제 대상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장소에 관계없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탄압, 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핵심 제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발생 국가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개입과 제재,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권고한 거죠.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거나 또 자금을 제공한 개인, 기관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이 북한 내 인권 탄압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27개국이 연대한 단일 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유럽엔 북한 대사관이 9개에 달하고 미국과 달리 양측 교류도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 정권에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도 이번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과 비슷한 인권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호주 의회도 정부의 비슷한 인권 제재를 채택하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국제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마그니츠키 인권 문책법이 본보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 법이 뭔가요?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와 기관, 부패한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16년에 채택했는데 원조법은 2012년, 4년 전에 러시아만을 겨냥해 채택했던 마그니츠키 법입니다. 러시아 변호사인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수억 달러의 탈세 증거를 발견해 당국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체포돼서 감옥에서 구타를 당한 뒤 사망하자 미국이 이런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수십 명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금융체제 배제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 그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고 이번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의 모델이 된 거죠.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 인권 제재를 부과했죠?
그렇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권고한 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 인권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유엔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한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국내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채택에 따라 먼저 움직인 거죠.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의 인권 제재 대상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2인자로 불렸던 최룡해 등 실권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발표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현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포함해 지도부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엔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전선동부를 겨냥해 김여정 당시 부부장,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인 32명, 기관 1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영국도 올해 처음으로 대북 인권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인권 유린 독자 제재법인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면서 북한 국가 보위성 7국과 교화국 등 두 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의 첫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으로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를 지적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두 기관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발생한 노예와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제재가 주민 등 민생을 더 악화시킨다고 반박해왔는데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은 이번 세계 인권 제재 체제 관련 문답에서 모든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만을 겨냥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자금과 경제 자원 활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도 앞서 BOA에 대북 인권 제재는 주민들이 아닌 가해자들을 겨냥한 과학적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북한 주민들을 통제, 검열, 선전선동, 처벌하는 가해자와 기관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인권 제재라고 밝혀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일반 주민이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연합이 이렇게 북한 인권과 관련해 다양한 압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도 모두 유럽연합이 작성하거나 공동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미국이나 한국, 중국 등 옛 6자회담 참가국들처럼 북한 관련해 안보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규범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유럽연합의 가치이자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인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규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게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논리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서도 비판적 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또 교류하면서도 핵과 인권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이유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유럽연합은 관련 문답집에서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자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유럽연합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게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고문, 노예화, 성에 기반한 폭력, 강제 실종, 인신매매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를 종식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나열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대부분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해온 북한의 인권 문제들에 해당되는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재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앞서 VOA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를 권고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회의가 열렸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표적 제재나 책임 추궁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독자적인 인권 제재법을 통해 직접 가해자들을 압박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례를 보면 걸림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북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정부의 인권 정책도 영향을 받은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뒤 해마다 발표하던 인권 제재를 작년부터 2년째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공식 논의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열리지 않았고 올해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유엔의 유럽연합 외교관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북 인권 제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새 세계 인권 제재 체제 채택 배경과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등 67개 저소득 국가 국민 90%는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이미 상당량의 백신을 선점해 저소득 국가들에 돌아갈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소득 국가 국민 10%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팜과 국제 엠네스트 등 국제단체들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구성한 피플스 백신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북한과 예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저소득 국가 67개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8개 제약회사와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미 전체 백신의 53%를 구매했으며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모더나의 백신 전량과 화이자의 백신 96%를 선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는 캐나다로 전체 인구가 5회분을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의 64%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부유한 국가 외에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인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백신은 7억 회 접종분에 불과하고 이를 92개 나라에 32억 명이 나눠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18%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플스 백신은 제약회사들이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백신 개발 기술과 지적 재산을 공개해 수십억 회분의 백신을 대량 생산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스팜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에 50억 달러의 공공기금이 투입된 만큼 이들은 공공보건 이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개발 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파리 평화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중저소득 국가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계속 퍼지고 전 세계적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대중음악의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에서 한국 노래 최초로 핫 100 순위 1위에 올라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이 한국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현재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2, 1, Giggy! And today we're going to react to BTS. Life goes on. So,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오늘은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을 이 노래를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들을 거예요.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노래는 BTS가 직접 만들었어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채널 가운데 하나인 긴긴 운영자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영어로 번역된 노랫말을 들으며 눈물도 흘립니다. 이 채널은 지난 2018년부터 4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BTS의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를 틀고 보며 자신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 현재까지 6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3천만 회를 보유한 미국인 가수 저스틴 버크 씨도 자신의 채널에서 BTS의 Life Goes On을 틀어놓고 즉석 평론을 던집니다.
This is just so beautiful and the voices sound so good. I think this might be one of my
감탄을 연발하며 이 노래 정말 좋네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세상에 등의 반응이 10분 동안 이어집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지난 2013년 데뷔한 한국인 남성 그룹으로 그룹 이름의 의미는 방탄이 총알을 막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을 겪는 10대와 20대에 대한 편견에 맞서 음악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멤버는 진, 지민, 제이홉, 뷔, 슈가, RM, 정국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는 지난달 24일 미국 최고 음반상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인 가수들과 함께 나란히 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 즉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 그룹에 주는 상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일찌감치 수상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번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까지 오르면서 한국 대중음악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음악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BTS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1월 출시된 BTS의 한국어 노래 Life Goes On이 한국어 노래로는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서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하루 앞서 29일에는 BTS의 새 미니앨범 B가 빌보드 메인 음반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BTS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2년 6개월 만에 5장의 앨범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룹으로서는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세운 2년 5개월 이후 최단 기록입니다. 빌보드는 미국의 음악 잡지로 창간된 지 100년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업계지로 시작해 1936년부터 음악 관련 음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싱글 인기 순위 목록인 빌보드 핫100 차트는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유튜브 조회수 등을 종합한 노래 한 곡의 성적표로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BTS의 핫100 1위 소식은 미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식이 됐습니다. 빌보드는 30일 핫100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가 1위를 차지했다라고 전하면서 비영어권 노래 중 한국어가 1위에 오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BTS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뿌리를 둔 낡은 관습의 서구 음악 산업을 뒤집어 엎었다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 잡지 롤링스톤즈는 고난을 인정하면서 치유와 희망을 제공하고 현재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 노래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평가했습니다. Life Goes On은 BTS가 지난달 내놓은 신규 음반 B의 대표곡으로 이 음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친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BTS 멤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여태 안 변했네. 멈춰있지만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뮤직비디오에는 잠옷 차림으로 방에 모여 화면을 바라보는 7명의 멤버들이 평범했던 일상을 떠올리며 미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난달 20일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후 20일 동안 1억 7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미국 내 BTS 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미 전역에 2,600만 회원을 두고 있는 팬클럽 US BTS Army의 제키 알바즈 씨는 VOA에 한국어 노래로 빌보드 정상을 달성한 최초의 그룹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그들은 가능성이 있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고 있다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주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사를 통해 공감을 만드는 것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인 청년들도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언 장 씨는 그래미상 후보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데 이번 성과는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BTS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있어 팬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인 대니얼 군은 자신은 K-POP 팬이 아니지만 이미 미국 문화의 여러 측면과 섞이고 있다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K-POP의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그룹 BTS의 국제적인 성과는 탈북민 청년에게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2014년 미 중부 시카고에 정착한 탈북 대학생 데비 김 씨는 BTS의 노래를 꾸준히 들어왔다며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부터 들어봤는데 Save Me라는 BTS 노래 들어봤고 Fire도 들어봤고 그리고 Fake Love라는 것도 들어봤고 한국 K-POP 그 보이그룹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게 그냥 BTS예요.
북한에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들어봤던 데비 김 씨는 노래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체제 선전인 북한 노래보다 순수한 감성이 담긴 외부의 노래를 들으며 자란 북한 청년들은 정신세계가 다를 것이란 겁니다.
그 해외 음악을 BTS 같은 노래들을 이렇게 듣고 자란 이제 고향 청년들은 그만큼 그 노래나 가사에서 나오는 주제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생각을 많이 촉진시켜 줄 것 같아요. 제 고향의 우리 북한의 노래들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도 이제 많기는 하지만 그 주제가 다 다른 주제와 이제 연결이 되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조국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됐다던가 아니면 고향이라는 주제와 연결됐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그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들을 것 같으면 그냥
데뷔 김 씨는 BTS의 노래 Life Goes On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청년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사를 들으면 그냥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넣은 시를 듣는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또는 오늘 부닥친 일이 어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끝이 나고 또 새로운 날이 오겠고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이제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노래가 가사들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막 이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그리고 희망을 얻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B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대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B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은 앞선 4세대 이동통신보다 훨씬 큰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5G 서비스가 핸드폰과 인터넷은 물론이고 기계와 기계 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5G 서비스로 보다 많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진 동시에 보다 많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치 경제발전과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5G 기술이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믿을 수 없고 권위적인 국가와 기업에 노출되는 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최근 열린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라치 차관은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귀중한 개인 정보와 자료와 관련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치 차관은 중국 공산당의 주민 감시 핵심인 화웨이 같은 기업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처럼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요구할 경우 기술,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지난 8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클린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처럼 악의적인 존재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신상 정보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크라치 차관은 클린 네트워크는 개인 신상 자료와 국가 안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디지털 신뢰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전 세계 49개 나라와 170개의 클린 정부 통신 기업들의 단연간 확립된 기준과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의 크라치 차관은 정부와 기업,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물결의 방향을 권위주의에서 자유와 안보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없는 한 지속적인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